안녕하세요. 자유롭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간증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나온 지한 3년 정도 됐는데 언젠가 한 번은 걸쳐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계기에는 좀 피하고 싶었으나 먼저 그래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서울시 중랑구에서 출석하고 있는 남편은 채영도 형제하고 큰아들 최주연 6학년, 둘째 3학년 최승찬 아이와 함께 사랑침례교를 2015년도 2월부터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과정, 이제 삶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3남매 중 첫째로 부모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는 편으로 살아왔습니다. 저의 믿음 생활의 시작은 어머니가 시집 오시면서부터 앞을 못 보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교회를 다니셔야 했기 때문에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셨던 장녀로 자라셨지만 할머니,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다니시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출석하시게 되셨고요. 할머니는 60세쯤 되셔서 백내장 수술을 하셨으나 잘 되지 않아서 그 이후부터 앞을 보지 못하셨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녔지만 옛날 어른들은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제사나 차례를 다 지내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제사나 이런 차례를 지낼 때면 가족들이 모이면 더 행복하고 즐거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어머니와 둘째 큰어머님들이나 이렇게 큰 집에서 식구들이 오면 항상 사소한 이런 뭐 불화들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저와 형제들은 그런 말다툼이나 가족이 모이면 즐겁기보단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서 항상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막내아들에게 시집 오셔서 큰어머님들이 시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어머니의 결혼과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로 시집을 가는 게 목표였고 학교 앞으로 시집을 가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생각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집이 있는 남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가시는 게 꿈이셨는데 본인의 꿈과 달리 부모님도 모시게 됐고 아빠는 집 있는 줄 알았는데 집도 할머니 집이셨고 직업도 그때 당시에는 복덕방이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생각에는 돈도 많이 버신 줄 알았는데 현실과 다르게 오셨을 때는 이제 속아서 결혼을 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삼남매를 이제 저는 이제 3남매 중에 장녀거든요. 근데 이제 장녀로 이렇게 자라면서 그래도 어머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할머님을 모시고 사신다는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커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상적인 어른들도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앞을 못 보시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교회는 이제 엄마는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저희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나이가 됐을 때는 어머니 교회는 이제 찻길을 건너서 가야 됐기 때문에 저희를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로 이제 저희 3남매는 집 앞에 있는 개척교회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밌게 보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네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참 공부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잘 챙겨주고 또 교회도 데리고 갈때 저희를 막 업고도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면서 목사님네 가정은 저렇게 화목하고 착한 자녀들을 보면서 저도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0대를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면서 10대가 되면서부터는 그렇게 재미있게 교회도 다니고 있을 때쯤에 아버지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남동생은 중학교 2학년, 막내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당시에 나이가 한49 정도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처음에 이제 신호가 왔을 때그 관리를 잘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워낙 건강하시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로 다시 신호가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반쪽이 다 마비가 이제 오셨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어린 나이였지만, 조금 아버님이 아프신 게좀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치료를 좀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빠를 이제 이렇게 같이 모시고 밖에 이렇게 운동을 가려고 하면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복도방도 하시면서 이런 통장일을 보셨기 때문에 사회일을 좀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모습을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셔가지고, 집에서만 이렇게 운동을 시켜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반신 마비가 오셨을 때 119에 실려서 근처 기독교 병원으로 옮겨지셨는데, 그때 중환자실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살아나실 가능성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을 때 10%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90%는 사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시며, 그때 그 이야기를 엄마하고 듣는 순간 저희는 할수 있는 거는 저희가 기도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병원의 5층에 예배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새벽이나 틈이 나면은 항상 엄마하고 이제 가서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도 재미로 갔었고 그냥 놀이 삼아 갔던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는데, 그때 5층에 예배실에 가서 걸려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눈에서 가슴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가도 재미로 아니면 좋아하는 선생님, 아니면 엄마, 언니, 오빠들을 만난다는 재미로 갔다면, 이제는 무엇인가가 다르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닌 살아 움직인다는 그 느낌. 그러면서 저는, 아, 맞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랬어. 쉬지 말고 기도하랬어. 모든 일에 감사하라셨어.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거야 하면서, 어디를 가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변에서 반응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에 언니 오빠들이 저에게 감동의 메시지로 보내주고 응원도 해주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맛보는 일들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들고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감사와 기도 생활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10년 정도 병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의 나이는 25살, 남동생은 23살, 이제 막내가 이제 그때 한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상황이었었는데,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저희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 전도하려던 이제 전도자들이 부동산의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버님이 항상 문전박대 하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게 허락하셨지만, 본인은 교회를 안 가시고 할머니가 다니시니까 이제 그냥 가족들은 교회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냈는데,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 문전박대 하시고,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셨고 아시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대놓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전도하러 오셨던 분들이 무안해하시며 돌아가시곤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그런 아버지께 말씀을 읽어드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쁜 자녀들을 다시 만나려면 하나님 믿고 천국 가셔서 만날 수 있다며 이야기를 해드릴 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예전에 그들을 그렇게 무안주고 돌려보냈는데 우리 딸들이 나를 전도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셨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본인도 믿으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믿고 싶다 하시며, 저희에게 너희는 복이 참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임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통한 뜻밖의 하나님의 계획들로 오히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마련되었습니다.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누구나 다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다 있으시지만 저희는 그렇게 어려웠지만 동생이 또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나 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동생이 아빠가 아프시면서 본인이 이제 원했던 과에 갈 수가 없었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재수는 못 시켜준다. 가정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는 한 번에 갈수 있으면 가고 안 되면은 재수는 안 되고 돈을 벌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동생의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이제 동생이 학비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수 생활을 하고 이제 처음에는 그 아저씨께서 이제 굉장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희는 몰랐었어요. 그냥 친구의 그냥 아버지라는 것만 알았는데 그 아저씨께서 이제 동생을 학원비 지원을 해주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동생이 차비를 벌러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아시고서는 차비도 지원을 해주셨고 나중에는 이제 대학 학장까지 다 지원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외갓댁은 이제 다 불교를 믿으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시진 않는데 그 아저씨께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아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많이 인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외할머니는 완고하셔서 그러신지 마지막 이제 가실 때 제가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그러는데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할머니 되게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없는 일을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느끼면서 동생하고 저는 동생을 통해서 저희들까지도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추억이 있으면서 그 아저씨께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 먼저 본인이 찾아뵀어야 되는데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 하시면서 전화로 이제 저에게 이제 25살이니까 어리니까 이제 그런 걸다 알려주셨어요.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와서 도장을 달라면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를 때 힘든 일이 있으면은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차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라 하셔서 아 정말 저분은 천사구나. 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대 때는 가정이 보탬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취업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이제 가정이 보탬을 드리면서 이제 일을 했고요. 그때 마침 집 앞에 교회가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찾던 중 어렸을 때 같이 피아노 학원에서 만난 동생을 우연히 만나 깊은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며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교회도 찾고 있었는데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며 그 교회에 가서 봉사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도 생각한 것과는 달리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목사님과 함께 저는 잘은 못하지만 이제 주일학교를 개척한다는 저는 이제 목사님은 목회를 개척하시지만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열정만큼은 뜨거워서 시도해보면서도 아이들의 눈높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작은 일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낮에는 일을 하면서 밤에는 교육원을 다니며 1년 과정을 수료하고 현장 실습을 하면서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유아교육을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할수 없으나 나중에는 도전해볼 만한 참 좋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얘기해준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언니는 참 수많은 돈을 번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면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자기의 꿈을 찾는 거에 대해 찾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런 꿈을 찾은 것만으로도 큰 돈을 번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동생이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25 먹던 그 해에 아버지께서 전에와 마찬가지로 이제 열사병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의사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 몸도 기계와 똑같기 때문에 고장난 거는 고쳐도 고쳐도 고장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폐혈증이 오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인생이 100년, 200년도 안 되는데 부부가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아는 지인들이랑 살면서도 아웅다웅하며 살 필요가 없고 항상 웃으면서 서로 아끼면서 살아도 모자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너무 슬펐지만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처럼 그러한 과정들을 몸소 체험하고 느껴서인지 저희 3남매는 조금 더 성숙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는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로 하고 최선을 다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돈도 벌어봤기에 돈의 소중함, 그리고 돈의 가치를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공부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평생에 한 번밖에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이제 소개도 받았지만 제가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배우자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남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하면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사람이 마음에 들면 믿음 생활이 또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30대가 접어들면서 이제 28살쯤 돼서는 아 포기해야 되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혼 생활을 해 나간다는 걸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을 보면서 아 그래서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혼자 살아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친구가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계획은 했었으나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할것 같아서 그랬는지 좀 소개를 늦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소개를 받고 이제 믿음 생활을 같이 거기도 주일학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었고 저도 주일학교를 봉사하면서 그런 조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좀 통함을 느끼고, 아, 두 번째 만나고 났을 때, 아,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무조건 또 큰아들한테 시집을 가서 부모님을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엄마를 보면서 자식들이, 한 부모님도 못 모시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아 나는 큰아들한테 가서 동서들한테 힘들게 안 하고 부모님을 정말 보라는 듯이 부모님이 그렇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좀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그 입장을 제가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슬프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큰아들한테 시집을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남편이 또 큰아들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간포라고 해서 경주에서도 한 30분 더 들어가는 아주 시골 바닷가 사람이라서 이제 부모님은 거기에 사시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부모님 안 되겠다. 서울 모시고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안 된다. 부모님이 너랑 못 산다. 왜냐면 어머님이 너무 깨끗하세요. 너무 청결하셔가지고 저는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남편하고 이제 교제 한 5개월 정도 교제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사랑신학교 오기까지 여러 교회를 이제 거치고 찾다가 왔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고 매일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듣고선 저희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잘 때도 막 이제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저 사람이 이상하다. 이 정도까지 하는 건좀 병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근데 제 생활도 바쁘니까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그렇게까지 신경을 이제 쓰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남편이 사랑침례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랑침례교회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소래포구라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멀다. 한 번은 가지만 아니 두 번은 어떻게 난 계속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계속 가야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미쳤어. 이런 말이 막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반응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교회를 가야 되냐. 이 근처에도 이제 또 우리가 교회를 찾다 보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 이 설교는, 우리뿐이 아니라 정말 목회를 하실 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좀 듣고 공부해야 되는 설교 같다라는 생각을 주제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생각이 들지만, 정말 그 시대에 사셨던 분인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힘든 10년의 세월을 주셨으므로, 사람마다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한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월이 없었다면, 그런 마음을 알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유를 잠깐 들자면, 큰아이한테 이제 학습지를 시켰어요. 근데 학습지를 하는 가운데 아이가 이제 꽃의 성장 과정을 다 배웠어요. 근데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현장에 가서 꽃을 보는데 그 꽃이 무슨 꽃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 실상 밖에 나가보면 꽃을 보면 그 꽃이 모른다는 것을 보고서는 당황스러웠지만, 지식만큼 중요한 것이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배웁니다.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